안녕하세요. 역사도폭입니다. 만약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클럽을 만든다면 저는 한국 대표로 주저없이 이 사람을 공천할 겁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천재 과학자 장영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세심히 살펴보면 미스테리 투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장영실이라는 과학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영실이란 이름 세 글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질리도록 듣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영실조차 완벽하게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장영실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장영실의 생물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유명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세종 연간에 가장 핫한 한 사람이었던 장영실이 그 정보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없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을 추려보자면 장영실은 동래부에 살던 관노, 즉 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신분제가 엄격히 살아있던 시절에 천민이었던 장영실이 실력으로만 신분을 극복하고 눈부신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럼 장영실은 처음부터 천민이었을까요? 장영실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조선왕족 실록이 보면 나중에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승진시키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황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숨씨가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그를 아낀다. 장영실의 아비가 원나라 사람, 그것도 남부 지역인 수저우와 항저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나라가 중국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고려 말입니다. 아무리 세종 연간이 조선 초라고 하지만 시대적 갭이 생각보다 크게 난답니다. 적어도 2, 3세대 정도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영실의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라면 장영실은 초늦둥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나이대가 절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기록에서 장영실은 아산 장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산 장씨는 아주 옛날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집안이랍니다. 실록에서 장영실의 아버지를 원나라 사람으로 말한 대목은 그저 장간의 조상들이 중국 출신의 집안임을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잘못된 말이었거나요. 실록이 오보를 수록했다는 게 아니라 실록은 그저 세종대왕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실었을 뿐 실록에서 장영실의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랍니다. 아산 장씨 족보와 야사 기록들을 보면 장영실 실의 아버지는 장성휘라고 나오며 고려말 집안 대대로 천문 관측과 과학 기술을 담당하는 관청 서운관에서 일하던 높은 관직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영실은 내추럴 본 천민이 아니라 명망 있는 관료 집단의 가문 출신으로 그것도 과학에 종사하던 가족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장영실은 천민이 되어야 했을까요? 장영실의 어미가 관에 딸린 노비, 즉 관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야사에서는 장영실의 아버지 장성휘는 조선 건국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던 한 사람이었으며 조선 건국 시 숙청되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이후 장성휘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어미는 관노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장영실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기생 출신으로 장성휘의 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 초에는 부모님 중 한 명만 천민이면 아이도 무조건 천민이었고 한 가문의 족보를 그대로 믿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영실의 아버지 쪽 가문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선 초의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다는 건 맞는 듯합니다. 이렇게 천민 집안이 된 장영실 가족은 현재 부산인 동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보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설입니다. 관노였을 때 동래로 강제로 파견되었는지 원래 동래부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들 자의적으로 동래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장영실은 어려서 손재주가 남달랐고 동래부 관아에 소속되어 일을 하다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대에 한양으로 올라와 관청에서 일하는 기술직 관노로 발탁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 맞다나 태종이 그를 보호하셨으니 라고 한 걸로 보아서 태종 이방원이 일개 기술직 관노인 장영실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뚝딱 만들어내는 장영실의 실력은 세종대왕에게 등용되기 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장영실의 소문을 들은 세종은 장영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천재가 많아도 쓰임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장영실은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평생 기술직 노비로 일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장영실이 천재라는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오 재주가 뛰어나니까 써볼까? 가 아니라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딱 한 가지 정치 철학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백성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백성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표준 혹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거의 모든 생활면에서 중국의 것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것들은 중국인과 중국 기후, 중국 풍토, 중국 문화에 맞추어져 있는데 당연히 한국의 생활 양식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엄연한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시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의 시간 기준을 조선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중국의 방식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맞지 않아 세종대왕은 고민이 컸고 한국만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인재들을 각 방면에서 발탁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엉키거나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유독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천문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인재 레이더망에 천문학 방면으로 장영실이 걸렸고 그를 등용했던 거죠. 열녀시 기술이란 책을 보면 세종대왕 재위 3년째에 대신 몇 명과 장영실을 불러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실은 비록 지위가 천하나 재주가 민첩한 것은 나를 자가 없다. 너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각종 천문기계의 모양을 모두 눈에 익혀 빨리 모방하여 만들어라. 당시 천문을 관측해서 시계를 만들 방법을 알고 있던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중화사상에 흠뻑 빠져있는 중국이 그 기밀을 아무한테나 보여줄 리가 없죠. 세종은 명나라로 사신단을 꾸릴 때 장영실 포함 소수 몇 명에게 명나라로 가서 천문 관측기구를 살펴보고 그 기술을 알아오라는 특수 비밀 임무를 주었습니다. 장르가 스파이 첩보물로 바뀌죠. 1422년 세종 4년 장영실은 명나라로 가서 비밀 첩자들과 함께 명나라 자금성을 돌아다니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곳까지 들어가 관측기구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이때의 기록은 조선왕족실록에 없습니다. 없어야 하겠죠. 아무도 모르게 세종대왕이 보낸 극비 임무였는데 실록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비슷한 예로 조선왕족실록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저금 제작 과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세종대왕이 초극비리에 진행했기 때문이죠. 중국만 만들 수 있었던 정밀한 천문 관측기구를 장영실이 갑자기 만들어냈다는 점과 세종 5년째이던 1423년 세종이 장영실을 면천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장영실이 명나라로 가서 천문 관측기구를 몰래 염탐하고 왔다는 것이 통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면천시켜주면서 정오품인 상이원 별좌에 임명했습니다. 장영실이 가지고 온 중국 천문 관측기구 제조수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제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세종대왕이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각종 사극 매체를 보면 장영실의 면천을 두고 수많은 양반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게까지 반대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이 있는 노비를 면천시켜주는 건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풍조였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직급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딸린 양반들의 불만은 있었고 장영실에 대한 안이꼬운 시선은 있었겠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이천을 붙여주었습니다. 장영실이 아버지, 스승님처럼 따랐던 사람이죠. 이천은 당시 공조판서로 명문가 집안인 동시에 과학이나 기술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이 신분이 미천하거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연구에 제약이 있을 시 이천이 해결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장영실은 면천되고 10년 후였던 1433년 중국만 만들 수 있었던 천문 관측기구 혼천이와 간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간이는 혼천이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 상위 호환의 기구이며 간이보다 더 간소화시킨 소간이와 일성 정시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국만 만들어낼 수 있는 관측기구를 만들어냈다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영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구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조선시대판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 릉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천문기구들이 복원되어 야외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 공로로 장영실은 정사품 호군으로 승진했고 혼천이와 간이를 통해 장영실은 한국만의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시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풍토나 별자리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했죠. 세종대왕이 천문을 관측하고 계산한 게 본인만 알고 있자고 혼자서 지적 패티시를 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천문 기록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은 첫째, 지금 당장 백성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둘째, 후대에도 지식을 전달해야겠죠. 전자를 이루기 위해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필두로 다양한 시계를 제작했고 후자를 이루기 위해선 역법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백성들이 시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절기, 계절까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장영실은 자경루, 앙부일구, 옹루 등 그 이전으로도 그 이후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정교하고 완벽한 시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시계라고 알려져 있는 자경루에 대해선 세종대왕이 신나서 황희와 맹사성에게 자경루의 정밀함에 대해 자랑을 해댔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장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매번 내가 사냥이나 격구를 할 때마다 내 옆에서 내실을 대신해 명령을 전하기도 했다. 이제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내 명령이었다고 하나 만약 이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다. 내가 들으니 원나라 순제 때 저절로 치는 물시계가 있었다고 하나 만듦새의 정교함이 아마도 장영실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세종이 장영실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경루를 보고 얼마나 신났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세종은 경복궁에 흥경각을 설치하고 그곳에 자경루를 두었습니다. 있습니다. 자경루에서 물의 원리로 인형이 종을 치면 그 인형 종소리를 듣고 광화문에서 큰 북을 쳐서 알려주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흠경각은 지금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혹시 경복궁 놀러 가실 일 있으면 흠경각 보시고 동행인에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흠경이란 단어는 백성들에게 절기와 기후를 알려준다는 뜻이랍니다. 해시계 안구이구는 시계침의 그림자로 시간을 아는 형태로 자경루보다 훨씬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 실록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안구일구를 청계천 근처의 해전교와 종묘 앞에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 두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옥루는 도교의 이상세계인 도원경을 인형으로 만들고 선녀 인형이 매 시간별로 종을 치는 시계였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만 백성들에게 보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보급해 주었답니다. 그 최전선에 장영실이 있었고요. 시간 개선법을 후대에도 전달하기 위해 세종은 천문학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조선만의 달력법을 정리한 역법서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역법서를 수입해왔거든요. 집현전 학자들이 대거 달라붙어서 만든 한국 최초 한국만의 역법서가 칠정산이었습니다. 칠정산 완성 후 일종의 부록 형태로 원나라 역법서 수시력을 한국 기준으로 재해석한 칠정산 4편, 그리고 아랍 이슬람의 역법서 회회력을 한국 기준으로 재해설한 칠정산 외편을 편찬합니다. 통칭해서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하며 칠정산 편찬 프로젝트에선 집현전 수학천재 이순지가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이 이순지의 수학 능력을 보고 물건은 물건이다 라고 했다더군요. 세종 때 장영실의 천문학 연구는 이순지가 없었더라면 그토록 눈부신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세종은 이후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장영실은 정선품, 대호군까지 승진합니다. 그런데 1442년 장영실이 만들어준 세종대왕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 엄연히 국왕 살해 미수입니다.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되었고 이후론 그 어떤 기록에서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쫓겨난 이후 장영실의 삶에 대해서 추측해볼 수 있을 만한 작은 자료 하나 없죠. 이 정도라면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게 아닐까요? 그 천재 장영실이 가마 하나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과 세종이 그토록 아꼈던 장영실을 너무 쉽게 내친 점을 보면 분명 뭔가 수상적인 게 느껴지시죠? 사실 그 가마를 장영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장영실 품계가 정선품인데 가마를 직접 제작했겠습니까?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장영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관리감독만 한다고 해도 그 꼼꼼한 장영실이 감독을 게을리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 가마 훼손 사건이 터지자 장영실만 책임을 지고 그 밑 실무자들은 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누군가 장영실에게 모함을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마를 장영실 몰래 부쉈다고 보는데 범인으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영실과 천문학 발달을 탐탁치 않아 하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성리학에 입각한 사대부들은 과학을 천시한답니다. 그래도 뭐 과학 좋죠. 하지만 천문 관측은 오로지 중국 황제의 특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대주의를 표방한 사대부들은 중국 황제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세종대왕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경복궁에 장영실이 제작한 시계들과 천문 관측 기구들을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마다 부랴부랴 치우고 했습니다. 들키면 끝장나니까요. 세종에게 장영실을 내치고 천문학 발달 사업을 중단하라고 말해봤자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으니 사대부들이 의도적으로 장영실에게 모함을 씌운 거죠. 두 번째 범인의 후보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천문 프로젝트를 부정하던 사대부들은 명나라 사신에게 그 프로젝트의 정보를 흘렸고 분노한 명나라 사신이 장영실을 명나라에 압송시키겠다고 하자 세종대왕은 일부러 자작극을 일으켜 장영실을 국왕 살해 미수죄로 국내에서 다스리겠다고 한 거죠. 명나라로 가면 장영실은 죽은 목숨 이니 그럴 바에야 세종대왕이 곤장 80대치고 내쫓은 걸로 무마하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영실의 가마 사건이 터지기 직전 세종대왕과 사대부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명나라 외교관 사이에서 이상하리만큼 많은 교신들이 오고 갔습니다. 무슨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지 기록이 없으나 실록에서조차 그 횟수가 평소와 다르다고 말할 정도이니 비밀리에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 사실이 과연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내쫓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장영실 가마 사건이 훈민정음 완성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장영실이 쫓겨나고 몇 년 후 1444년 이순지의 칠정산 내외편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칠정산 내외편을 보면서 세종대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영실이 쫓겨난 후 장영실에 관한 기록들과 그가 만들었던 기구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가서 보는 기구들은 후대에 복원한 것들이지 15세기 세종 연간 때의 기구들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옥루는 복원조차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복원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공룡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지전설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만, 정말 장영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행성의 자전 공전을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장영실의 일생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